아이가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는 7, 8년 전부터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남달리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체 성도수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많고 자녀를 셋 둔 가정도 여럿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택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20대, 30대 젊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매년 장례식만 치르는데 저는 거의 매년 헌화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줄 알고 그러기에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늘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면은 너를 위해서 뭘 사줄까 하고 물어보면은 딴소리하지 않고 할아버지 교회 가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믿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좀처럼 회개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는 자녀들 앞에서 위선된 삶을 살지 않게서라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더 있으면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기 출산이 가까워지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들의 관심은 필연적으로 육아법으로 쏠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가? 어떻게 키워야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책과 잡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아기를 좀 잘 키웠다고 생각되는 부모들 가운데 지혜롭게 보이는 부모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기에게 각종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장난감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아 수영을 가르칩니다. 두세 살만 되면은 프리스쿨에 보내고 킨더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각종 학원에서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혼동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똑같이 다른 권위 있는 교육학자는 그 반대로 키워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심리학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는데 유아의사는 정반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아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아기의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해놓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는 육아에 많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들이지만 자녀는 복된 자녀로 자라지 않습니다. 반에서 1등하고 아이비리그 스쿨 갈지는 모르지만은 혼자 살고 독신으로 살고 결혼한 후 곧 이혼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아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소년들, 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어떻게 키워야 하겠는가? 부모의 슬화를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키워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39절서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단순 명료한 육아법,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육아법을 같이 묵상하고 가슴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서부터 52절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40절 말씀과 오늘 말씀을 끝내는 52절 말씀 속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진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라면서 첫째 몸이 튼튼해졌다. 둘째 지혜가 충만케 되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사실 원어 표현을 제대로 번역하면은 His grace was upon him입니다. With him, 그에게 있었다가 아니라 upon him, 그에게서 머물러서 접촉해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몸 모두 같이 자랐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로부터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40절에서는 먼저 몸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언급하는데 52절에서는 먼저 지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몸 가운데 키를 언급을 합니다. 또 40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데 52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원어 표현을 보면 똑같습니다. 원어는 은혜입니다. Grace. 그런데 여기 52절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번역을 한 것 크게 원어의 의미에서 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1차적인 표출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love는 곧 grace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1차적인 표출은 뭔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grace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favor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장 전반부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3장에서는 성인 예수가 공생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2장 전반부와 3장 사이에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있었던 한편의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12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 예수의 삶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한 살 때부터 12살 될 때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한마디 딱 기록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육신이 건강하게 자랐고 지속적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12살 되신 후서부터 30여 세가 돼서 공생사역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때의 삶을 단 한마디로 52절에서 요약하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이 되는 13세 소위 바르 미츠바 그 예식을 거행할 때부터 30세까지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것들 기록하지 않고 단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30년 동안의 삶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30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닮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히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충만하신 아름다운 삶을 사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계속 자랐다. 구체적으로 몸이 튼튼하게 자랐고 지혜가 충만케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 위에 있었다 하는 말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에 가면은 그 성도들이 뭐를 중요시하고 여기고 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집에 벽을 치장했던 수많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다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자신의 자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걸레와 같은 것들 잔뜩 놓고 살기 때문에. 애들 상장을 많이 놓는 집은 그 부모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숟가락 세트를 많이 놓은 집은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삽니다. 어디 가서 밥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삶에 대해서조차도 성경에 이 짧은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을지 자녀에게 무슨 말을 유언으로 할지 한마디 남겨놓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를 말고 그 정력 낭비하지 말고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신 비결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자란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계속 자란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복되게 키우기 원하는 크리스천 부모의 육아법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토록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기와 어린 나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입니다. 지속적으로 튼튼해져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강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구목사는 생전 다른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진리만을 떠드는 사람인데 왜 오늘 이 귀한 시간 세상 사람들도 떠드는 얘기를 하는가?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하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 부모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것을 못하는 부모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세 가지 건강한 삶의 습관을 확립해 줘야 됩니다. 첫째, 아기 때부터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게 해 주어야 됩니다. 둘째, 아기 때부터 부지런히 기이고 걷고 뛰게 해 줘야 됩니다. 셋째, 아기 때부터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게 규칙적인 삶 살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균형 있게 먹고 열심히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사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애를 과잉 보호하지 말고 애를 자유의사에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습관 아기 때서부터 잡아주지 못하면은 평생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하는 보편 진리를 알고 자녀들 한 살 되기 전에 경건한 좋은 습관을 잘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를 몸이 건강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저 세속적인 사랑으로 자녀 사랑하는 것 같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는 자신의 육신의 건강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정서적으로 다른 자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몸을 통해서도 만민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나 자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러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뜻,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여러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문맥은 육신적으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라 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말의 표현을 조금 바꿉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저 거룩한 삶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소극적으로 네가 깨끗한 삶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 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가장 큰 기본적인 의무는 자녀가 출가할 때까지 아기건 어린이건 소년이건 청년이건 상관없습니다. 출가할 때까지 그 얘기는 자신의 권위하에 있는 한 육신이 건강한 자녀로 자라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창세기 6장 8장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항상 악하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죄된 본성에 따라서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두 번만 징계하면은 자녀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영악하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애한테 인상 쓸 필요 없고 목소리 높일 필요 없고 매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선천적인 병 때문이 아닌데 편식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린이답게 뛰어놀려고 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제 시간에 자지 않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잠언 수많은 곳에서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지혜자들, 교육가들의 말을 듣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 행사하지 않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떠밀려서 사는 분은 없습니까? 강아지 꼬리는 사람이 흔들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흔들고 살도록 방치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 믿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다른 유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자녀에게 건강한 몸의 유산은 물려줘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랍비들과 같이 육체 노동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수록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펜대 잡는 잡밖에는 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타협해야 되는데 내가 땅을 파면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는 사람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준다 그러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 뭐를 해서도 먹고 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좌합 모든 좌합이 다 존귀한 좌합입니다. 사실은 육체에 땀을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사는 좌합이 가장 좋은 좌합입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한 몸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첫 20년 동안 집에 사는 동안 부모가 경건한 삶의 습관 들게 해줘야 됩니다. 경건하다는 거 우리는 늘 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 전체 패키지의 하나입니다. 둘째, 아기와 어린 나이와 청소년을 양육하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전공 영역에 대한 지식, 또 그 외의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철학과 문학과 예술에 관한 많은 박학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수많은 기술과 재주가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머리의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 지식으로 충만케 되도록 자녀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끝날 수 있는 교리나 이론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는 마음속의 산 지식을 가리킵니다. 실제 삶의 적용을 야기시키는 지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 우리 자녀들이 충만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는 것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그 얘기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린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구원조차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옵션을 한 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우리 성화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으리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가? 매일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매일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삽니다. 당분간이지만 세상은 사단이 지배한다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수많은 유혹 어떻게 뿌리시는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하시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면은 살지를 못하는데 스마트폰에 나한테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유익한 거 하나 때문에 99가지 오만 악한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래서 나를 늘 유혹하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물어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지혜대로 그대로 사는 연습을 할 때 그것이 산 지혜가 될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그거 궤변이라고. 왜? 지금 자기가 머리로 깨달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깨달은 진리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진리는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면서 예전에 미련하게 보이던 말씀이 이제는 달고 오묘한 진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걷게 하기 위한 것이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분별력 있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또 왜 주셨다고 하는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게 하기 위해서 맡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건강한 몸 그 바로 다음에 세상의 각종 지식이 아닙니다. 각종 재주가 아닙니다. 왜? 우리 지난주일 예배를 통해서 봤듯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재주와 기술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큰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부와 즐거움을 만끽해도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참된 축복은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는 누릴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크리스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각종 잡지식과 잡기술과 잡재주를 가리키기 전에 제가 일부러 강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지식과 기술과 재주는 잡스러운 것뿐이라고. 그런 것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모든 지식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복된 삶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삶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어린 것들에게 구몬 수학 가르치고 글 쓰는 거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시간 없는 분은 없습니까?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의 종교 교육의 책임을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의 책임은 100% 부모에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을 도울 뿐입니다. 부모로서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들으라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낭독하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자녀한테 가르치라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강론하라고. 그리고 너희 집안 벽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지를 하라고 말씀해요. 들어오는 문 대문 곁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도 붙이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마박에다가도 하나님 말씀 써놓은 함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러고 다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살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도 눈만 뜨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벽에 뭐가 있습니까? 행여나 그 의미도 알지 못하는 족자 걸어놓고 있는 분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풍경화 걸어놓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셋째, 우리 자녀들의 육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으면 그 삶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예를 잘 압니다. 솔로몬,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전무후무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복된 삶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자동적으로 계속 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번,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 부모가 강압적이건 어떻게 하건 자녀 데리고 나와서 부모의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들 은혜 받는 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일회성으로는 안 되고 당분간으로는 안 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의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스물 몇 살 돼서 부모 곁을 떠나기 전에 이 습관을 잘 들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부모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임하는가? 성경에 수많은 통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 이거 압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 젊고 연약했고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경건한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부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은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하루에 20마일에서 25마일씩 여행을 할 때 애 조그만 애 데리고 여행을 할 때 이틀 반에서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온 거예요. 왕복으로 6일 7일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중요한 일 할 게 있고 급한 일들 쌓여 있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율법을 쫓아서 최우선적으로 주님 규례를 지키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 치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남자 아기를 낳으면은 7일 동안 그래서 7 더하기 나중에 33일 동안 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치른 거예요. 또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원래 모세 오경의 규정에 따르면은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이스라엘 국경안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1년에 3번.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에 여자들은 급하면 빠졌습니다. 애들에 관한 규정 없었기에 애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한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주님 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또 부모가 해야 되는 의무 다 해야 되고 하기에 새벽기도 잘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딴 거 할 시간은 잔뜩 있지만은 새벽기도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 사람이 왜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일 예배 나가고 3일 예배 나가고 구역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른 책임이 많이 있기에 나가지 못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집이든 학교 연구실이든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시간 되는 대로 5분이건 10분이건 30분이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끼치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끼치시는가? 자녀 좋은 대학 붙게 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고 월급 많이 받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보다 수천 배 더 존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 그 다음에 평강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삶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신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죽을 것 같은데 괴로워서 아무데도 안 가고 딴 거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멸망의 대로로 치닫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분별된 거룩한 삶 살고 그리고 공의로운 삶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 법을 어기며 살지만은 그런 삶 살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매주 금요일날, 매주 3일날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을 보고 잘 아십니까? 우리 어떤 성도가 고백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하면서 웃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수요일날 교회 안 갔더니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를 꾸짖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자녀들이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홀대하고 멸시하며 사는 것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특별히 애들 특별활동이 있으면은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제끼고 애들 콩쿠르가 있으면은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위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혜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자녀는 아기 예수 주님과 같이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자라갑니다. 주님의 육아법, 세상의 육아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육아법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육아법은 이건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누구나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육아법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자라는가? 하루 단위로 자라지는 않더라도, 일주일 단위로 자라지는 않더라도, 심지어는 한 달 단위로 자라지는 않더라도, 1년 단위로라도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내가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는가?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고 성화되어 갈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것 못하더라도 나한테 돈이 많지 않고 지혜가 많지 않고 또 심지어는 육신의 건강이 없다 그러더라도 한 가지는 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하에 아직 있을 때 첫째, 지속적으로 육신이 강건케 되게 하고 둘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고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자녀들이 진정 세상에서 복된 자녀로 살고 연결된 모든 자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